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의 지상작전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소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이스라엘 의원들에게 전날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라파 내 하마스 대대들의 제거를 절대 완수할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외에 하마스 제거를 위한 방법은 없음을 거듭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전화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지상작전은 무고한 민간인 사망과 인도주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인도주의 지원 경로인 라파에는 가자지구 곳곳에서 피난 온 10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 이주민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은 다음 주 초 워싱턴 DC에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에 대한 작전에서 수십 명의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소속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고 300명가량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도주의 지원의 제한은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경고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어제 성명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계속적 적대행위 수행과 함께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지원 반입 제한은 기아를 전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는 전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가자지구를 점령 중인 이스라엘이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를 제공하고 원조물자를 전달하려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자지구에 대한 원조물자 전달을 위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튀르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표단은 이스라엘은 육지와 바다를 통한 원조를 포함해 가자지구에 원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서 유엔도 활동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필립 라자린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과 그 직원들이 가자지구 내 임무 수행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해온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일부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지원국들은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자금 손실을 입었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제국주의 꿈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최소 31만 5천 명의 병력이 죽거나 다쳤으며 전쟁 장비와 병력 배치, 유지 등을 위해 최대 2,110억 달러를 낭비했다고 오스틴 장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선택했던 전쟁으로 러시아는 예전에 2026년까지 예상됐었던 경제성장분 중 1조 3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푸틴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됐습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는 20일 공개한 14세계 행복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핀란드 헬시키 대학의 제니퍼 드 파울라 연구원은 AFP통신에 핀란드인들의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와 일과 삶 사이의 건강한 균형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크게 작용했다면서 사회적 신뢰, 자유, 높은 자율성을 요소로 꼽았습니다. 핀란드에 이어 덴마크가 2위에 올랐고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웨덴이 차지하는 등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도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쿠웨이트, 캐나다를 제외한 20위권 국가들은 모두 유럽권 국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2006에서 2010년 기간 이후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행복 불평등이 증가했다며 이는 걱정스러운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일본의 간토 지방 도쿄에서 가까운 이바라키 현의 한 도시가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대상 손자 휴가제가 눈길을 끕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휴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손자 휴가는 손자 손녀가 태어났거나 돌봐줘야 할 상황일 때 할아버지 할머니인 직원이 쓸 수 있도록 한 휴가입니다. 그동안 출산휴가, 육아휴가라고 하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배우자만 쓸 수 있었는데 이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직원도 쓸 수 있게 확대한 겁니다. 1년에 닷새 정도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나누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손자휴가는 초고령 사회의 일손도 부족한 일본에서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려는 아주 숙련된 직원을 붙잡기 위한 자구책이랍니다.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는 공무원 정년이 2031년에는 65살이 되는데요. 그때는 손자, 손녀를 둔 공무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가족 돌봄 목적의 휴가를 조부모 세대까지 넓힌 겁니다. 이바라키현 말고도 후쿠시마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휴가를 만들고 있답니다. 조부모가 된 상급자 직원이 손자 휴가를 쓰면 그동안 있어도 쓰지 않거나 쓰기를 망설였던 직원들의 그 육아 휴가도 장려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기대입니다. 미국에서도 어린 손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루 이상 유급 휴가를 준다는 어느 회사 소식에 주목받았습니다.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했다는 여러 기업의 이 전에 없던 복지 제도가 현실이 된 노동력의 고령화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Blockchain can be described as a collection of records linked with each other, strongly resistant to alteration.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비트코인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재산 소식 전해드리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3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7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1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도 김책과 양강도 삼지연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 그리고 비는 5mm 미만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 사이입니다. 조두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2도입니다. 개성과 신의주도 영하 2도고요. 함흥 청진은 영하 3도, 중강 영하 6도, 원산 0도, 희산은 영하 10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양의 낮 최고가 12도고요. 개성은 11도, 신의주가 9도입니다. 중강, 함흥, 원산은 8도, 청진의 낮 최고 5도입니다. 희산은 영상 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먼바다 쪽은 오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2.2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뜻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 임기 시작 이후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국가보안법이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감행하겠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18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라파에 있는 하마스 부대를 제거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상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했다고 19일 몇몇 의원에게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통화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와에게 그 지상전, 라파 지상전 재차 만류했다고 하죠.
네, 제이크 솔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라파 공격이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최근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라파에 그 겨냥한 지상작전이 시작되면 엄청난 숫자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간에 여러 차례 라파 작전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네.
설리번 보좌관은 이스라엘이 다른 방법으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라파 지상전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단이 곧 미국에 온다고요?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가자지구 안에서 기아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대한 깊은 우려를 언급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이 다음 주 초에 워싱턴에서 만나서 라파 지상전 문제를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이스라엘의 군과 정보 그리고 인도주의 관련 고위 관리들을 워싱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워싱턴에 올 이 이스라엘 고위급 대표단에 제안할 라파 지상전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미국 관리 두 명을 인용해서 19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한 대안은 라파에서의 군사작전을 미루고 이 가자 북부의 인도적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 방안에는 또 라파에서 대피하는 민간인들을 위해서 임시 거처를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자지구와 접한 이집트 쪽 국경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건데요.
네.
이 방안은 이 지하 터널들을 파괴하고 이 가자지구로의 무기 밀반입을 막을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미국과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 계획 가운데 일부라고 악시옥스가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다시 중동으로 갑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올바른 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21일 이집트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블링컨 장관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스라엘 방문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외무부는 블링컨 장관 방문을 준비하라는 통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앞서 블링컨 장관이 그 최근에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블링컨 장관은 모든 가자지구 주민이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전체 인구가 이런 상황으로 분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집트와 카타르가 중재하는 휴전 협상이 있었죠.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AFP 통신은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 기관인 이 모사드의 데이비드 바르니아 국장이 18일에 중재국들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마예드 알 안사리 카타리 외무장관은 이 협상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하지만 성공 확 했다고 발표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또 6주 휴전 방안을 논의해왔죠.
네, 6주 동안 휴전하면서 이스라엘인 인질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맞교환하고 이 가자지구를 서둘러서 구호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휴전 이후의 이 상태에 관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휴전이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두고 이견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 6주 휴전이 그저 전투가 중단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네.
이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군 철수와 가자지구 봉쇄 해제 등 더 광범위한 전쟁 종식 방안 없이는 인질 석방이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한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새 임기를 시작하고 이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 푸틴 대통령이 정당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당 대표가 새 임기를 시작한 후 첫 번째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해 달라고 푸틴 대통령한테 요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앞서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는 5월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19일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스통신은 주가노프 대표가 푸틴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이 서방이 아닌 동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 방문을 기다리고 있고 시 주석이 러시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주가노프 대표가 말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그 로이터통신의 보도, 크렘린궁 쪽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해당 보도에 관한 질문에 몇몇 대통령 순방과 이 고위급 접촉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해외 순방이 가까워지면 알려주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관계를 또 강화해 왔죠.
네, 최근 몇 년 새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자 이 두 나라가 무역과 군사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은 특히 지난 2022년 2월에는 이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사이에 무제한 협력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두 지도자가 또 통화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난달이었는데요. 시 주석은 당시 통화에서 이 미국을 지칭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 며칠 전에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17일 기자들에게 이 두 나라가 비슷한 국제 전망을 공유하고 있고 이 부분적으로는 시 주석과 좋은 친분 덕에 국가는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유대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죠.
네, 주 지도자가 자주 친분을 과시했고요.
예.
40번 이상 만났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지막으로 만난 때가 지난해 10월이었는데요.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렸던 1대1로 정상회의의 주빈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죠?
네,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지난해 3월에 러시아를 방문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끝난 이후에 첫 해외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실까요? 홍콩판 국가보안법 통과 소식입니다.
네, 홍콩 입법회가 19일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더 강경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이 지난 2020년에 도입한 국가보안법과 유사한데요. 이 본토 정부의 국가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홍콩 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대부분 잦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미 중국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지금 다시 홍콩에서 다 비슷한 법을 또 만든 건 거죠?
네, 이게 예. 홍콩 헌법인 기본법에 따른 겁니다.
예.
작은 미니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이 이 홍콩이 자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대략 50만 명이 참가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게 무산됐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국가보안법이 입법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게 또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에 선거제를 개편한 이후에 현재 입법회 안에는 대부분 친중국 성향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19일에 입법회 의원 88명과 앤드루 렁 주석까지 이 회의에 나온 89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특히는 통상 그런데 입법회 주석이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 보안법에 대한 지지와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입법 과정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거죠.
네. 8일에 법안이 공개된 지 대략 열흘 만입니다.
네.
당시에 존 리 홍콩 정부 수반은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전속력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법안위원회가 일주일 동안 매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리 행정수반은 입법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된 뒤에 오늘이 홍콩에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번에 승인된 법 내용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콩 당국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부르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반역이나 반란 등의 중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고요.
예.
외국 정부나 조직 기업 등 외부 세력과 공모한 경우에도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국 국가보안법하고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선동적인 출판물 소지 등의 경미한 범죄도 징역형, 수년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고요.
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공시설을 손상시킨 사람도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9년에 사람들이 홍콩 공항을 점거하고 기차역을 파손한 행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또 일부 제목은 홍콩 밖에서 저지른 행위라 할지라도 형사 기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홍콩은 중국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홍콩 정치 상황이 지난 2019년에 대규모 시위 이후에 크게 변했습니다.
예.
이 많은 활동가가 체포됐고 다수는 또 해외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빙가일보와 입장신문 등 또 영향력 있는 매체도 문을 닫았고요. 이 단속의 환멸을 느낀 젊은 전문직 종사자나 중상층 가정이 미국이나 영국 등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네. 자, 승인된 새 보안법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네, 23일부터 발효됩니다. 홍콩에서
네.
활동하는 기업인과 언론들은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일상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데요. 그렇지만 홍콩 당국은 새 법이 안보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극소수 주민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오늘 11월 대선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된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 여러 주에서 진행된 예비선거에서 모두 이변 없이 승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유세 현장에서 이 주거비 안정화 카드로 이 표심 공약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 금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2024 회계연도 지출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암물질인 성면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19일 진행된 민주당 공화당 경선 결과부터 볼지요.
네, 19일 민주당은 오하이오주와 애리조나주, 일리노이주, 또 캔자스주 이렇게 4개 주에서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가 치렀는데요. 예, 이변 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공화당은 애리조나와 일리노이, 플로리다, 캔자스 그리고 오하이오 등 5개 주에서 프라이머리를 치렀고요. 역시 이변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네, 플로리다주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유권자로도 등록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한 예비선거 투표장을 찾아서 나는 나에게 투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언론에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깜짝 등장한 겁니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멜라니아 여사가 이날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이번 경선뿐만 아니라 남은 경선하고 상관없이 일찌감치 그 공화당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12일에 실시된 이 슈퍼화일 예비선거에서 후보 확정이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12일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경선 결과와 상관이 없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지금 본선에 대비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선을 약 8개월 남겨두고 이 조기에 후보로 확정된 만큼 경선 일정과 관계없이 주요 승부처를 찾는 등 이 본선에 대비한 태세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19일에 네바다주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 대선 당시 네바다주에서 득표율 50.6%로 47.7%의 득표율을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올해 역시도 네바다주는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힙니다.
네. 네바다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에서 주거비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이 집을 갖겠다라는 꿈은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면서 우리는 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택 공약도 공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공약에는요, 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만 달러의 그 주택담보대출 세금 공제와 또 저렴한 주택인 이 스타터 주택 판매자들에 대한 만 달러의 그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지 실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 가능한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높은 그 비싼 그 월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렌트비는 현재 미국의 그 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됐는데요. 이를 보면은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인상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 렌트비 인상을 위해서 가격을 조장하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최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해야지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공화당 쪽에서는 이 주거비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 얘기를 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이첼 리 공화당 정국위원회 대변인은요, 이 주택을 소유하는데 가장 큰 두 개의 장애물은 이 높은 금리와 또 치솟는 생활비라면서 이는 모두 다 이 바이든의 그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이번 대선에서 주요 사안 중에 하나가 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이 낙태 금지에 대해 이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는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날 라디오 방송 WABC와의 인터뷰에서 낙태 금지 그 임신 주수와 관련해서 우리는 시간을 제시할 것이고 아마 그 문제에서 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현재 사람들은 이 낙태 금지 그 주수에 대해서 15주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나는 이런 면에서 생각하고 있고 이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낙태 금지는요 연방이 아니라 이 주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라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금지 문제는 이 주 차원의 사안이고 연방 차원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운동 과정에서 유대인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8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자신의 전직 보좌관인 세베스찬 고르카 씨와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이스라엘을 증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을 선택한 유대인은 그들의 종교를 증오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증오한다며 그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백악관과 민주당이 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냈네요.
네, 백악관은 19일 앤드류 베이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서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그 유독하고 또 거짓 선입견을 퍼뜨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도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트럼프는 매우 당파적이고 증오에 찬 폭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의 조너선 그린블렛 회장은요, 유대인이 이 특정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들이 자기 종교를 혐오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거짓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연방의회로 가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본지출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19일 2024 회계연도 본 지출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남은 전체 기간의 지출안에 대해서 의회 지도부와 합의를 이뤘다면서 현재 하원과 상원이 이 지출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회 통과 후에 자신이 이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현재 지출안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회계연도 예산이 정식으로 그 집행되기 위해서는요, 지출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해야 합니다. 지출안은 총 12개의 세출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원은 이달 초 하원에 이어서 농무와 에너지, 그리고 법무, 보훈 등의 부처가 포함된 6개의 세출법안을 통과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세출법안에 포함된 부처는요, 국방과 국토안보 등과 같이 이렇게 쟁점이 많은 부처인데요. 이번에 합의를 도출해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나머지 6개 세출법안입니다.
네. 자, 미국은 지금 정부의 본 지출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현재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1일에 시작되어서 벌써 6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의회는 지금까지 그 몇 차례 임시 지출안을 연장하면서 정부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부처는 지금 임시 지출안 마감 기한도 코앞에 두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에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발표된 6개 세출법안에 포함된 그 부처들의 임시 지출안 마감 기한은 오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각 기준으로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합의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특히 협상이 어려웠던 부처가 있었다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국토안보부 관련 예산입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 이 불법 이주민과 관련한 그 국경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바로 이 국토안보부인데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최근 이 부분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의회 표결이죠. 언제쯤 이뤄집니까?
네, 오는 금요일 그러니까 22일까지는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원은 지출안 발표 후에 이를 72시간, 즉 3일 동안 검토해야 합니다. 22일에 지출안이 공개된다고 했을 때 산술적으로 보면은 22일에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화당 소속인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의원은 임시지출안 기한이 만료되는 금요일이 지나기 전까지 이 일을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은요, 하원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표결에 붙일 계획인데요.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9년 이후에 정부 셧다운이 발생한 적이 없다라면서 일의 마무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셧다운이 발생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며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끝으로 발암물질로 알려진 성면, 미국에서는 이 성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 환경보호청이 18일 성면에 대한 그 포괄적인 금지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성면은 매년 이 수만 명의 미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발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소 표백제나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등과 같은 그 일부 제품에 백성면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모든 형태의 성면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네, 성면이라는 게 어떤 물질입니까?
네, 성면은요, 이 가늘고 그 바늘 같은 섬유로 구성이 된 그 규산 화합물입니다. 성면은 이 강한 내구성과 또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또 여기에 내열성과 전기 절연성 등의 성질이 있고요. 가격도 저렴해서 이 건설 자재나 또 가정용품 등에 널리 사용됐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성면에 관해서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네, 성면 사용이 그만큼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성면 가루를 사람이 마시게 되면요,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이나 또 중피종, 또 그 외에 다른 암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1987년 이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성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이 성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미국에서도 이 성면 사용이 감소해 왔지만 현재 그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 백성면의 경우에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백성면까지 완전히 미국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새로운 금지 조처는요, 이 백성면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에 5년에 걸쳐서 이 표백제 생산에 사용되는 염소 알칼리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요. 성면 패킹 등에 대한 금지 조치는 2년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마이클리가 환경보건청장은요, 성명에서 오늘의 금지 조치로 마침내 너무나도 위험해서 이미 50여 개 나라에서 금지된 화학물질의 문을 닫을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성면 사용 금지 조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더군요.
네, 환경보건청은 지난 1989년에 성면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성면을 포함한 이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1976년에 그 독성 물질 통제법에 따라서 환경적인 그 금지 조처를 내린 겁니다. 하지만 1991년 항소법원이 환경보호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전면 규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연방의회가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독성 물질 통제법에 그 새로운 규제 물질을 포함하고 규정을 업그레이드한 그 화학안전법을 통과시키면서 성면에 대한 규제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자, 성면 가루에 노출돼서 또 목숨을 잃은 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미국에서는 매년 4만 명 이상이 성면 관련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건 총장은 이 성면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암 퇴치 노력인 암 문샷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리건 총장은 이 성면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이번 조처는 우리가 모든 미국 가정과 그리고 노동자들 또 지역사회를 이 독성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인종에 따라 직장에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이런 차별이 금지됐고 연방정부의 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 설립됩니다. 바로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64년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역사적인 민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독립기관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가 설립됐습니다. EEOC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종이나 피부색깔, 종교, 성, 국적, 나이, 장애 혹은 유전 정보 등을 이유로 구직자나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연방 법률을 집행한다고 설명합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자들은 대부분 EEOC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들 법률은 고용이나 해고, 승진, 괴롭힘, 훈련, 급여, 혜택 등 모든 유형의 근로 상황에 적용됩니다. EEOC 씨는 법 적용 대상인 고용자들의 차별 혐의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차별을 확인하면 이를 합의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할 경우엔 개인과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is the premier civil rights law enforcement agency responsible for enforcing the nation's laws that protect jobs.
EEOC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초당적 조직입니다. 이들 외에 위원회를 지원하고 EEOC 소송 프로그램을 지휘, 조율, 감독하는 법률 고문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현 EEOC의 수장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재임 중인 샬롯 버로우스 위원장입니다. EEOC의 주요 부서로는 현장 프로그램국, 연방 운영국, 정보기술국, 기업정보분석국 등입니다. 현장 프로그램국 산하에는 53개 현장 사무소가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는 일선에서 차별 혐의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구직자들 그리고 법 준수와 관한 도움을 요청하는 고용주들과 접촉합니다. 연방운영국은 연방정부의 평등고용기회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도력과 지침을 연방기관들에 제공합니다. 이오시 자료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EEOC의 예산은 약 4억 달러였습니다. 또 같은 기간 직원 수는 약 2천 명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서 아주 뜨겁게 다루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도대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경신 또 경신. 사상 최고가 기록 중인 비트코인. 최근 금융 투자자들의 가슴을 설레도록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Bitcoin keeps powering to record highs. On Monday, it surged past the $70,000 mark for the first time.
지난 11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넘었다는 건데요. 13일 기준으로는 7만 3천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올해 첫날 이 비트코인 가격은 4만 4천 달러대였습니다. 약 석 달 만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속도로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가격 등락이 워낙 심한데요. 7만 3천 달러를 찍은 비트코인은 15일에는 6만 8천 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는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치 스마트폰 화면을 경주마가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어가면서 보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라는 것이 뭘까요? 새로운 화폐, 전자화폐의 등장. 먼저 화폐라고 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죠? 아마 종이로 된 지폐나 동전을 떠올릴 겁니다. 화폐는 인류의 시장 경제가 발전되면서 필요해진 교환 수단이었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교환하거나 사고 팔 때 조개 껍데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금이나 은, 동과 같은 금속으로 대체됐고요. 이제는 휴대하기 편리한 지폐나 동전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또 변했습니다. 온라인이 중심이 된 세상이 된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끼리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나온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모든 거래가 다 추적이 됩니다. 자신의 경제활동이 낱낱이 기록되는 거죠. 디지털, 즉 전자화폐는 바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쉽게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위조화폐와 같은 문제점이 없고 추적할 수도 없으며 이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도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설명입니다.
This special type of currency is called a cryptocurrency and only exists in computer networks. When you send someone this special currency, the money
암호화폐라고도 불리는 이 화폐는 오직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만 존재하는 화폐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때 중간 관리자가 없이 직접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거나 팔면서 세계 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혹은 암호화폐로 불리는 이 새로운 종류의 화폐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사나 위변조를 통한 사용이 불가능할 것, 이용자의 구매나 결제 관련 정보가 추적되지 않을 것, 중간 관리자 없이 화폐를 주체 간에 쉽게 주고받을 수 있을 것,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대세 전자화폐 비트코인, 그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우리가 화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달러화, 한국에서는 원화, 그리고 중국은 위안화, 일본은 엔화, 유럽은 유로화를 쓰죠. 마찬가지로 전자화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달러처럼 전자화폐의 한 종류입니다.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건데요. 우선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온라인 자격증 훈련기관 심플리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Blockchain can be described as a collection of records linked with each other, strongly resistant to alteration.
블록체인이란 기록의 집합체로 이것은 체인으로 연결된 것과 같이 서로 연결돼 있고 함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암호를 이용해서 보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 거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00달러를 전해준 금전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 금융 거래 내용을 관리하죠.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록은 외부에서 접근해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에 아주 철저하게 신경을 씁니다. 자, 블록체인 구조는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의 금융기록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A와 B가 돈을 주고받은 거래 기록을 똑같이 작성해서 나눠가는 거죠. A와 B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자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거래 내역이 똑같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이 최신화된 자료가 공유되고요. 이 자료는 철저하게 암호로 보호되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이를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암호화된 이 거래 장부를 모든 사용자가 공유하는 겁니다. 암호화된 거래 장부의 공동 소유 기술, 이것을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 채굴. 어느 나라에서 발행되든 이 화폐는 찍어낼 수 있는 양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많이 혹은 적게 찍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폐의 발행량에 따라서 화폐 가격이 올라가기도 그리고 내려가기도 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기관이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단 이를 얻기 위해서는 채굴, 즉 마이닝을 해야 합니다. 채굴이라는 건 땅을 파서 광물 따위를 캐내는 행위를 일컫는 말인데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블록체인이 모두 함께 관리하는 공동장부라고 했죠. 자, 이때 장부의 낱장을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낱장인 하나의 블록에는 사용자들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돼 있죠. 그리고 거래가 새로 있을 때마다 장부에 새로 포함될 낱장, 즉 새로운 블록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생성된 블록은 자동으로 장부에 꿰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낱장의 장부, 즉 블록을 기존 장부에 이어 붙이기 위해서는 이 블록에 걸린 엄청난 난이도의 암호를 풀어야만 합니다. 이 암호를 풀면 그때야 낮장의 거래 장부가 기존 장부에 끼워지고 최신화된 공동 장부는 그때서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됩니다. 이때 이 암호를 푸는 행위를 바로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지난 2009년 당시에는 한 블록을 이어붙이는 데 성공하면, 다시 말해서 채굴에 성공하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이 50개였는데요. 이 보상 비트코인은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를 거치도록 프로그램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블록당 3.125개의 비트코인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자, 광물이 나오는 땅을 블록이라고 본다면은 이 광물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를 캐는 곡괭이는 컴퓨터 연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 연산 장치는 그냥 개인이 사용하는 고성능 컴퓨터가 아닙니다. 블록에 걸린 암호는 수백, 수천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모아야만 겨우 풀 수 있는 난이도인데요. 그래서 보통 채굴은 개인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전문 교육업체인 구구 비트코인의 설명입니다.
To solve this problem, mining pools were invented. Groups of miners formed together to deal with the growing difficulty of Bitcoin mining.
Each miner 각 채굴업자들이 모여서 이 채굴단을 만들어서 함께 암호를 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게 되면 각자 투입한 자원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처음 개발될 때부터 딱 2,100만 개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수량이 다 채워지면 이제 더 이상 채굴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주식과 마찬가지로 쉽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조치로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특히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 소비자들의 신뢰도 등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모 아니면 도, 복불복을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 did your job interview go?
Well, it's hit or miss. I felt like I nailed some parts, but then there were moments where I stumbled.
Well, interviews can be so unpredictable.
Yeah, exactly. It's hard to gauge how it went sometimes.
I'm sure you did better than you think.
Thanks, I hope so. But you know how it is. It's hit or miss with these things.
True, but just stay positive.
존에게 면접 어땠는지 물었더니 뭐 아니면 도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It's hit or miss. Hit.
마치거나
miss.
빗나가거나,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이런 뜻입니다.
It's unpredictable. It's random. It's a toss-up. It's a gamble. It's uncertain.
성공 아니면 실패, 아주 잘했거나 아주 못했거나, 뭐 아니면 도.
It's hit or miss.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ow did your job interview go?
Well, it's hit or miss. I felt like I nailed some parts, but then there were moments where I stumbled.
Interviews can be so unpredictable.
Yeah, exactly. It's hard to gauge how it went sometimes.
I'm sure you did better than you think.
Thanks. I hope so. But you know how it is. It's hit or miss with these things.
True. But just stay positive.
대화 해석해보죠.
How did your job interview go?
면접 어땠어요?
It's hit or miss.
뭐 아니면 도예요.
I felt like I nailed some parts, but then there were moments where I stumbled. I felt like I nailed some parts. Some parts.
어떤 부분은?
I nailed it.
완벽하게 해냈어요.
But then there were moments where I stumbled.
그러나 어떤 순간들은?
I stumbled.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한 거죠.
Interviews can be so unpredictable.
면접은?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어요.
It's hard to gauge how it went sometimes. It's hard to gauge.
측정하기 힘들어요.
How it went.
일이 어떻게 됐는지.
It's hit or miss.
뭐 아니면 도예요. 비슷한 표현으로.
It's all or nothing. Go big or go home. Sink or swim. Make or break. Live or die.
죽기 아니면 살기. 뭐 아니면 도.
It's hit or miss.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did your job interview go?
Well, it's hit or miss. I felt like I nailed some parts, but then there were moments where I stumbled.
Interviews can be so unpredictable.
Yeah, exactly. It's hard to gauge how it went sometimes.
Well, I'm sure you did better than you think.
Thanks. I hope so. But you know how it is. It's hit or miss with these things.
True, but just stay positiv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s hit or miss.
뭐 아니면 도입니다.
It's hit or miss.
복불복, 복이 오거나 안 오거나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